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보고를 여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간절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해온 심령들에게 내려주셔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되어 천국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만민이 그 인생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귀한 말씀의 역사가 천국으로부터 우리들의 이들의 삶 가운데 듣는 아멘으로 심정으로 다하여 화답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뒷 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서로 인사 좀 할까요? 환영합니다. 예, 좀 부끄럽더라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닭고기로 만든 샌드위치로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칙펠레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 발음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저기 써놨으니까 그냥 보셔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칙펠레 opens on Sunday. 칙펠레 opens on Sunday.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칙펠레는 닭고기를 주로 해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그런 패스트푸드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미국에 한 2,200개의 체인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패스트푸드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뭐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뭐 각종의 피자 가게들 뭐 많잖아요. 백화점에 가도 뭐 즐비하게 있고 뭐 조금만 나가면 어디든지 보는 것이 미국에 아마도 전 세계에 아마 이런 패스트푸드점들은 나도 아주 많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칙펠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도 미국 안에만 제가 알기로는 2,200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주일날 문을 여나요 안 열나요? 열죠. 왜냐하면 주일에 아마 영업이익이 제일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쉬니까 직장들이 사람들이 먹으러도 나오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또 휴일날 밥하기 뭐하니까 나가서 먹자. 간단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패스트푸드점들 많이 찾죠. 뭐 음식점들도 많이 찾지만 그러니까 주일날들 당연히 문들을 되게 열잖아요. 그죠? 되게 연단 말입니다. 그러면 칙펠레 opens on Sunday라는 표현이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일까? 당연한 거 아니야? 패스트푸드점인데 주일날 열겠지. 영업이익을 올리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다른 패스트푸드점에서 주일날 문을 연다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칙펠레는요 주일날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을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적인 재난 혹은 그 지역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분들, 공경에 처한 분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문을 연다는 거예요. 평일에도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뭐 자연재해가 됐든 뭐 어떤 재해가 됐든지 간에 그런 재해가 일어나면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평일에도 그분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문을 열어서 그렇게 무료로 음식을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칙펠레 opens on Sunday라는 표현은 주일날 문을 열어 장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표현과 이게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냐면 그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고유의 어떤 표현인 거죠. 치크펠레 opens on Sunday. 그러면 아, 그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서 주일에 문을 열지 않지만 주일에도 문을 열어 무료로 음식을 공급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그 가게를 가서 주일에도 음식을 무료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선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 기업은 뭔가 자기들만의 아주 견고한 원리가 있구나. 주일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지만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열기도 하는 어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들의 원리에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아. 그러나 국가적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문을 열어. 아, 이런 원리를 지키며 가는 독특한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어떤 기업의 경영 원리이잖아요. 국가적 재앙에 있을 때만 문을 열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다니 이 기업이 과연 남는 장사하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7월 달까지인가요? 보통 뭐 한 그 연내 한 중반 정도에 미국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이제 조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의 그 결과가 작년 것까지만 현재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이 기업이 1등이에요. 신기하게도. 아, 소비자들이 왜 주일날 문을 안 여는 거야? 우리가 쉴 때 좀 가서 간단하게 먹게 좀 하지. 맥도날드도 버거킹도 뭐 피자헛도 다 여는데 당신들이 뭔데 문을 안 열어? 그게 소비자를 상대하는 태도야라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고하게 주일에는 문을 닫는다는 것이죠. 국가적 재앙만, 재난 시대만 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만족도 패스트푸드점들 중에서는 1등을 하는데 그것도 작년만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매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연속 6년 동안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보통 85점 이상 맞아요. 85점, 낮을 땐 84점, 높을 땐 87점. 제가 쭉 봤어요. 몇 점 몇 점을 맞았나. 여러분 그러면 맥도날드는 몇 점일까요? 이거 어떤 기업을 비교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도가 맥도날드 뭐 이런 데 인지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강해요. 그죠? 막 출출하면 막 갑자기 맥도날드 햄버거 생각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미국인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도시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맥도날드가 보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면서요. 야, 집에 왔다. 뭐 이런 마음들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얼추 들었는데 그 맥도날드도 69점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10위 안에 들기는 했대요.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맥도날드,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그런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점인데 거기가 69점이에요. 예, 스타벅스 이런 데가 74.5점. 그런데 이 치크펠레가 주일날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85점, 높을 땐 87점까지 받는다는 것은 미국 기업사상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도대체 그렇게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주일날 문을 닫고도 미국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업은 보니까 전혀 다른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보니까 절대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게 기업의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문을 열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말이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기업,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년 넘게 3대가 이어오면서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창업자가 남침 얘기의 교인입니다.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의 경영 원리를 성경의 기업 경영의 원리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문을 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기업을 열기 전에 자기 마음에 와 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그 기업의 원리를 삼았냐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줘라 하는 그 말씀이 이 기업을 창업하는 창업주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기업을 오픈을 이제 하는데, 이게 아마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도에 이 트렛 캐시가, 이분 창업자 이름이 트렛 캐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열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래요. 예배 가운데에 어떤 기업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으면서, 내가 비록 기업을 열지만 이윤을 추구를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혹은 속여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 어떤 기업의 경영으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이윤만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는 기업이 되자, 사람을 위하는 기업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다섯 가지의 경영 원리를 그 말씀 아래 세우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욕심 부리지 말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경영 원리를 추구하는 분이었다고 그랬죠? 3대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주신 그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거 너 욕심이야.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것도 때로는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심지어는 저도 참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게 무슨 죄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욕심에서 나온 것이면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 더 하는 것도 때로는 어떻게 될까요? 너 거기까지만 말해 했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말 한마디 더 하게 되면 이게 뭘까죠? 이게 욕심이 되고 죄가 되고 그게 서로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르시기를 이 세치의 혀가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 제어하는 것이 일만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딪히면서 거기까지만 말해라 하는데, 그걸 이기고 말을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부작용이 시작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그런, 그래? 하고 상대방이 한 번 그랬는데 예를 들면 왜 매번 그러냐 이렇게 나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 별로 없겠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넘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로 되는 것이다? 절제. 그건 곧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과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많이 갖는다고 해서 생명이 더 길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절제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그 생명이 더 든든해지고 더 풍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투렛캐시는 이 기업을 낼 때에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더 주자는 마음으로 기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잘 되면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막 체인점을 막 늘리다가 무슨 세계적인 경제에 어떤 공황이 온다든지 어떤 위험이 온다든지 뭐 유가가 막 올라가지고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막 전체적인 사업에 어떤 재료비가 오르고 원료비가 올라서 막 흔들리고 그래서 막 문을 닫고 할 때 그렇게 무리를 해서 욕심을 부려 확장을 했던 기업들이 막 넘어질 때 이 치폴레는 건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막 닭다리를 해가지고 막 못살게 굴면서 어떻게든 그 노동력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늘 살피고 늘 돌보아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직원들로부터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안달복달하는 일이 없는 그런 또 사람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그 경쟁률이요, 직원 채용한다고 공고가 나면 이 경쟁률이 보통 한 10대 1 이상 그렇게 된답니다. 얼마나 기업이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 패스트 푸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빨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스피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답니다. 스피드보다는 빨리 해서 내는 것보다는 이 여기는 뭘 강조하냐면 그래서 빨리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고 맛을 고집했대요. 패스트푸드점들이 맛을 물론 뭐 아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고급 음식점도 아닌데 맛에 대하여 집착하다시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보통 맥도날드가 한때 메뉴가 많을 때는 140가지나 됐답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이 칙펠레는 저는 뭐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메뉴가 굉장히 단순화돼요. 대신에 그 하나하나를 최고의 소스로 최고의 맛으로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알아보니까 오리지널 치킨 샌드위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무슨 홍보비 받고 나와서 홍보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기업의 예를 들잖아요. 그죠? 이거를 개발하는 데만 4년이 걸렸대요. 좀 조금 변형해갖고 가짓수를 많이 늘려서 막 마구 빨리빨리 찍어내서 파는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싸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개발할까 해서 오리지널 치킨 샌드위치를 개발하는 데만 4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집 뒤뜰에서 구운 홈메이드 바베큐 치킨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7년의 연구를 거듭거듭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메뉴를 뭐 다른 신메뉴를 이렇게 개발했어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뭐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데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은 그 메뉴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욕심내지 않으려는 그런 성경적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소비자를 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개인의 어떤 기호에 따라 아 난 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거기 얘기하세요 하는데 제가 가서 사 먹으세요. 맛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이 맛이 있든 없든 이분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앞으로 그런 기업을 할 또 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참조하시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따온 원리이기 때문에 더 소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 효과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온 손님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말이 있대요. 놓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로 서로들 웃고 말하고 그런다는데 한 번 온 손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 뭐 바짓가락이를 붙잡고 못 갑니다. 뭐 이러고 뭐 밖에 나가서 막 호객행위를 하고 막 폭탄 세일을 하고 이래갖고 한 번 온 손님을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게 되면 그렇게 서비스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대충 어떤 그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게 되죠. 사울왕이 다윗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먹으려고 한다 하는 어떤 구태타를 익히려는 반역죄인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울왕이.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지도 않고 그런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도망을 하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쫓기고 쫓기다가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 들어갑니다. 오죽했으면 굴 속으로 숨어들었겠어요. 시편에도 나옵니다만 참 내 우편에도 내 좌편에도 아무도 안 계시고 마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통탄의 시를 쓸 정도로 그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간 다윗이 막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그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말씀해 보면 사회 부조공자들,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사고 치고 도무지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그러기를 400명, 그러기를 600명, 그러기를 800명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왔던 사람이 뭐 이런 데가 있어 하고 도망가거나 내빼거나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부적응한, 사회에서 도무지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들, 사회에서 자기가 살 수 없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임에도 얼마나 까다롭고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예민하고 바라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어떤 그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다윗도 실패자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나라를 한때 경영했던 사람이니까 실패자들끼리 모여서 뭔가 좀 잘 된 건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마지막이다 하고는 찾아간 것이 다윗인 것이죠. 아둘람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왔다가 가거나 싸우거나 사고라는 게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400명, 600명, 800명, 나중에는 몇천 명에 이르기까지 다윗에게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들을 죽게 대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잔뜩 상처를 받고 혹은 원한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그 마음을 풀어준 거예요. 위로를 주고 섬김을 주고 한때 사울왕과 함께 참 혁혁한 공을 세우며 영웅이었고 나라를 경영했던 이 다윗 장군이 자기를 너무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한 예가 뭡니까? 뭐 나중에 그 다윗의 그 자기 부하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목이 마르다 내 고향 땅 그 성문 어귀에 있는 샘물을 내가 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지나간 말로 한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부하장 수멧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샘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시 적진을 뚫고 와서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충성되도다 하고 그 부하들을 칭찬하며 벌컥벌컥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했죠?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이 물은 너희들의 피와 같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바위에 그 물을 쏟아버립니다. 그때 그 부하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어떻게,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는 하나의 단면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인생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가게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왔겠죠. 그리고 만만한 가게 이 사람들에게 괜히 까다로움을 피고 말이죠. 행패를, 심지어 행패를 부리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고, 저도 들으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펠레도 예외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죽게 대하듯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죠? 혹시 비춰줄 수 있나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인데 사람에게, 사람에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 죽게 대하듯 하라 였던 것입니다. 이 칙펠레를 설립한 이 투렛은 14살 때 가난해서 신문 배달을 했대요. 근데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신문 배달 좀 해봤는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손에 익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신문을 딱 빼다가 이렇게 해서 제 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탁 치면 반으로 접힙니다, 이 신문이. 그래갖고 이제 대문에 보면, 대문 그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 집들 보면. 그리고 대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다가 딱 해서 딱 치고 가면서 탁 던지면 그 문 위에 있는 지붕 그의 그 천장에 맞아서 탁 맞고 탁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던지면 탁 맞고 툭 들어가요. 그럼 뭐 그분들이 알아서 집어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정말 이분들이 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4살짜리가 그걸 소중하게 그분들 손에 직접 이 신문을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마음으로 직접 그 신문을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살면서 성경적으로 살면서 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오면서 이런 대단한 갭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옵니다. 별의별 분들이 다 오죠. 나이 어린 청년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신 분이죠. 딱 봐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라는 어떤 이윤 창출의 어떤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딱 와서 야, 저 사람 잘 왔다, 정말 우리 교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도 오겠지만, 좀 왜 왔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왜 왔대.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왔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점심 안 먹습니다만 점심시간에 밥은 막 7그릇 8그릇씩 먹는데 헌금은 한 푼도 안 해. 뭐 이러면은 교회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걸 보는 분들이, 저 왜 왔대 저 사람? 혹시 이런 마음 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카고의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홈리스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막 진흙탕에 막 이렇게 밟던 신발을 그냥 그 깨끗한 양탕제 갖고 막 이렇게 밟고 들어오고, 옷도 그냥 냄새나는 옷을 그냥 입고 오고,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러고 오는 그런 젊은 홈리스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그래도 교인들을 자꾸 다독이면서 예수 믿게 합시다. 예수 믿게 합시다 하면서 그분을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분이 나중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고 깨끗이 목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준 정장 두 벌을 번갈아 입으면서 교회에 오고 결국은 시카고에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후대 담임 목사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만약에 왜 저런 홈리스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홈리스가 와서 저래? 라고 하며 쫓아냈다면 못 오게 했다면 눈살을 찌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국을 개방한 영웅이 누굽니까? 등소평, 등샤오핑입니다. 그분이 젊을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누군가 교회를 데려가긴 했는데 동양의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저 정말 5피트 조금 넘는 조그만 저 동양 청년하고 아무도 안 돌아본 거예요. 교회는 나갔지만 결국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양반이. 인도의 간디를 여러분 아시죠? 무저항운동, 무폭력운동으로 뭐 세계적인 영웅이잖아요. 평화주의자로서. 이분이 젊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로 데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저 가난한 동양에서 온 저 냄새나는 사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그러고 아무도 그를 살펴주질 않았어요. 간디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끼고 읽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답니다. 인도는 중국만큼 인구가 13억 15억이나 되는 인구 대국입니다. 근데 주로 지금도 어떤 종교를 믿죠? 힌두교를 믿고 일부는 이슬람을 믿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저 남부 지역에. 근데 간디와 같이 거의 신처럼 떠받들림 받는 국가적인 영웅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했으면 아마도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작은 소국들이 있어요. 거기는 왕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들이 영국이나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전 국민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교회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겠어 하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한 거예요. 인도가 그리고 저 프랑스 교회에 나왔던 등샤오핑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못한 덕에 그들이 교회까지는 인도되었지만 이 지상의 인구의 반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의 이 국가적 영웅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름 모를 우리가 이름도 기억지 못하는 그 어떤 이가 나중에 어찌어찌 돼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아니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책임지는 자리에 갈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갔을 수도 있고 지금 와 있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 주고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지요?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주께서 보낸 사람으로 알고 고객 하나하나를 죽게 대하듯 하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기에겐 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되는 교회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야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회에서 버려지고 원한을 품고 온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국가의 영웅들이 되잖아요. 전설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죽게 대하듯 하게 되면 그저 나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을 통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업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모두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의 기업 안에서 실현되면서 사람에게는 보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온 고객은 또 올 수 없게 또 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이런 하나님의 정신에 말씀의 정신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네 번째 그의 경영을 보면 이윤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 같은 맥락 같으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경영 원리를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특히 이렇게 이 기업의 그 경영 원리 뭐냐면 직원의 행복이 곧 고객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고객이 행복해야 뭐 직원이고 사업주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트레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 이런 원리로 그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와서 정말 내 기업처럼 정성을 다할 때 손님들이 그것을 고객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1973년도부터 Remarkable Futures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로 하면 주목할 만한 미래?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직원들에게 공부를 하길 원하는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을 해주는 무상으로 갚는 게 아니고요. 무상으로. 직원들 중에 공부하기를 원하면 최대 2만 5천 불까지 매해 공부가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다닌다고 막 너 일은 안 하고 학교만 다니냐 언제 졸업 이런 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시간 배려해주고 자르지도 않아요. 휴가도 줘요. 막 그냥 필요한 대로. 아,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직원이 그 기업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목숨 내걸고 일하죠. 손님 하나하나를 대할 때에 그 오너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손님 하나하나를 돌보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3만 6천 명이나 되는 직원이 이 혜택을 받았대. 참고로 그럼 직원이 수십만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조사해봤는데 직원이 한 9만 명 정도 된답니다. 미국 안에 있는 매장의 이 칙펠레에 일하는 직원이 한 9만 명가량 되는데 세상에 3만 6천 명이 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받겠네요. 1인당 한 2만 불씩만 쳐도 쉽게 잡아 4만 명한테 1년에 2만 불씩 줬다고 쳐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제 계산이 조금 뭐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거뒀답니다. 100억 달러가 넘는. 보통 패스트푸드점보다 매장 수가 여기는 적어요. 한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3배, 4배 더 많은 그런 매장을 가진 패스트푸드점들보다도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또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를 경영의 원리로 썼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라고 그 마음에 괴근하여도 정작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꿈은 꿀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국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거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별걸 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는 다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어떻게 그 결과가 되어졌는지는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이 이렇게도 손해날 짓을 주일날 문을 닫고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맛에 집착하고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내주면서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12개 항목을 놓고 인터뷰를 한대요. 근데 그 인터뷰가 뭐냐면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봉사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를 12가지 항목을 통해서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에게.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서포트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그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것이 결국 고객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고객들은 만족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그 기업의 이익과 복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 말씀 읽고 마치려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유학생 부부가 유학을 이제 생활을 한 7년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 이제 들은 예화일 수도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박사과정을 마치는 그 유학생, 남편 유학생에게.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차는 이런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당신 다친 데는 없어?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생들에게 대개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차지요. 유학생들이 집이 있겠어요? 뭐 대단한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나중에 변명이 전화 왔으니까 살았구나 전화할 정도로 건강하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이해는 했다 치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너라고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 의미가 있게 되었다. 이런 시인의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 줄 때 의미가 확실하게 생긴다는 얘기죠.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하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 줄 때 거기서 열매가 맺고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아 살았구나 괜찮구나 혼자만 생각하고 냅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차는 이랬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돼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제가 시카고에 그 유학생 수련회 가서 그 강사님한테 들은 예화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우리들의 평상시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어떤 목적, 내 어떤 취미, 내 어떤 뭐 사업, 어떤 물건? 이렇습니까? 이들은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팔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쌓기를 원한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장애인들, 또 어려운 아이들, 1년에 9천만 불 이상을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음식으로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섬기는 데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말씀에 집착한 것이고 기준을 둔 태도이겠죠. 이미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 이유는 뭘까요? 율법적인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야 직원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은혜 충만히 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께 대하듯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했는데요. 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원리로 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 각자의 삶의 터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시고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감흥들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교훈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혜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들, 또 줄거리들 있습니다. 부여잡으시고 또 여러분은 홀로 성령님과 독대하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공부하시고 사업과 직장을 다니시고 가정을 경영하시면서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경영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한 기업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영하였더니 그 기업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다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오니 오늘 우리 교회가 어찌해야 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고 말씀이 말씀이 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교회, 서로가 주께 대하듯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를 대하는 교회, 그래서 상처가 낫고 원한이 풀어지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들, 그런 기업들, 사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 선한 일을 주의 마음으로 베풀며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그 심령들 속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되 특별히 10의 1과 주정과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각종의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그 정성과 삶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